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강함보다 겸비함이 더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0장, 11장, 12장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대단히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비를 구했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워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새로 왕이 되시니 우리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포악한 말로.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화려함 이면에는요 솔로몬에게 세금 바치는 사람들의 그 고역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만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 우리에게 메웠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우리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무슨 뉴스에 그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제가 몇 주 전에요 밤 8시에 책을 주문했어요. 그랬는데요 12시 전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경기도 파주에서 왔어요. 그런데 밤 8시에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그 다음 날 12시 이전에 책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로켓 배송하면요 하여튼 새벽에 다 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시키면 집 앞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놔두세요. 가져가시라고. 아니면 마스크라도 하나 놔두든지. 뭐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섬기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여러분 그거를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뭐 다 비용 지불하는데 뭐 그러면서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마시고 수고 많이 한다고 애 많이 쓴다고 그렇게 좀 격려라도 하고 좀 그렇게 칭찬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하여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성숙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성숙한 일이라고요. 오히려 섬기는 일, 뒤에서 봉사하는 일,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잘 대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대단히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 이면에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르호보암이요 오늘 본문 읽으면 41살의 왕이 됐거든요. 41살은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세상 물정을 알만한 그런 나이였던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41살 상당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요즘이야 41살 젊다 그러지만 옛날에 그 이 뭐 평균 연령 뭐 그런 거 높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는요 4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세상 물정 알만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도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에게 그 정도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왕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너무 힘겹게 했기 때문에 우리 좀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할 때 원로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또래들의 말을 들었던 거죠. 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그 자기 과시욕 그 오만함을 부추기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력으로 따지자면요 한 10대 2쯤 된 거예요. 그러니 12개 지파 중에서 10대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라 꼴이 이상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뭐 똑같이 나눠진 거 아니고 사실 열 지파가 사는 북쪽이요 훨씬 윤택하고 이렇게 유다, 베냐민 있지만 베냐민은 수가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 집안, 자기 집안만 르호보암을 지지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남으로는요 거의 1년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그런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거든요. 그러니 사실 르호보암은 세력이 아주 약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보면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나라를 세워 이제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북쪽 열지파 찾아오겠다고 이제 18만 명이나 모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스마야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뭐 너희들 지금 전쟁터 다 집으로 돌아가 그랬던 거예요. 역대하 1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을 치러 전쟁터로 나가다가 되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상한 왕이 이제 18만 명을 모은 거예요. 왕에게 어떤 이 영토를 빼앗긴 것에 대한 상실감 혹은 자기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한 복수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포기하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자기 과시욕, 르호보암처럼 그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마 르호보암 혼자 들었으면 묵살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과 모든 모인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터로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르호보암은 더 이상 군대를 통제해서 전쟁터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선지자가 일러주는 말을 듣게 되고 싸움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순종한 셈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오히려 남유다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묵상했던 본문 보면 르호보암이 여기저기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군대도 배치하고 무기도 하고 양식도 저장하고 물도 막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를 만들었다고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경계인 거죠. 국경이에요 따지면. 그런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이 밑으로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사라기 땅은 다 이쪽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근처. 그래서 사실 아주 세력이 위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막 지도 표시해 놓은 이게 이제 다 그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은 하도 좋은 시절이라 가지고 인터넷에 르호보암의 요새 하면 지도가 쫙 나와요. 물론 이상한 이단에서 만든 지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런 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를 쌓고 이제 세력을 강화했는데 더욱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일종의 망명 귀순해 온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가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서 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르호보암을 도와서 아주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3년 동안만 그랬어요. 3년 동안. 왜 3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3년이 지난 뒤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 노릇했거든요. 근데 17년 동안에 3년만 하나님을 섬긴 거죠. 자기 인생의 한 4분지 1 정도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엉뚱한 짓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기간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기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오래, 더 길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인생을, 젊어서는 내가 신앙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분들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첫사랑, 처음사랑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사랑, 처음사랑을 추억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더 오랜 세월을, 그리고 세월 지나갈수록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선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하신 분들 꽤 있어요. 자기 대학 시절 선교단체 활동할 때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맨날 자기 대학 시절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에는 뭘 그리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아는데 별로 열심히도 안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자기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학 시절에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식어진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목적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더 뚜렷하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3년 주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세력이 아주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견고하고 강해졌어요. 오늘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견고하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옛날 시절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얼마나 위태롭고 자기가 얼마나 힘겨웠는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사실상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어서 그나마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예를 들면 솔로몬 그랬어요. 솔로몬의 많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도요, 선지자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선지자 없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다 솔로몬 말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조언을 하거나 솔로몬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러 번 깨우치셨다고 성경이 또 말을 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지자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냥 내 삶의 목표 달성하는데 막 급급해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그럴 때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너 하나님께 응답하면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밥 한번 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선물도 주고 정말 고맙다고 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 멋대로 살고 내가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나한테 내 눈치 보며 말을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하나님 바라봐야지, 너 기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겠어, 너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솔로몬 옆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 아주 거침없이 화려하게만 살았죠. 얼마나 멋진, 얼마나 화려한. 그런데 부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바닥에 돌멩이 같이 여기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식용 방패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을 너무 화려하게 단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액세서리, 너무 뭐 보석, 그거 너무 많이 막 자기를 치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막 자기 집을 너무 멋지게 꾸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고, 여러분 선교지 소식 요즘 늘 자주 듣는데,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지만 마스크 구할 수 없는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나마 잘 먹고 살지만 이게 여튼 검사도 안 돼요. 이 코로나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인 줄도 몰라요. 여튼 우리는 늘 방역 지침 막 문자 오고 유세 나오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아프고 걸리고 죽고 그냥 죽는 거죠. 검사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제 어느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는 거의 50% 이상은 이미 다 코로나고 지역에 따라 80%도 있고, 그런데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검사 약이 어디 있어요? 약이.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지금 부지기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하튼 뭐 이게 전염병이 번지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나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굶어요. 그냥 병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 안전, 내 풍요로움, 내 행복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복이잖아요. 그 지혜와 그 화려함은 사실 왕노로 자라기 위해서 받은 복이거든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왕노로 잘 못했어요. 백성에게 정말 고역, 무거운 멍에를 지웠던 왕이 된 거죠. 솔로몬은 그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복으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복을 자기 힘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열두 지파가 다 이렇게 구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살면서 백성의 가장 큰 어른은요 연장자예요. 장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혈연 중심, 이게 혈족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일종의 집성촌을 이루고 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으로 나라를 열두 구역으로 나누고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의 역할은 매달 왕실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양식, 그 재물을 이제 세금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파 중심의 공동체에서 세금 낼 수 있는 행정구역으로 만든 첫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여러 이방 그 우상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성경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잘했다는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다른 모든 것에서는 엄청 허물이 많은 왕입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복이 재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직분과 이런 지위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복은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삶은 화려했는지 몰라도 그 삶의 흔적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삶은 화려했는데 그 삶의 흔적은 아름답지 못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만해지면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살만해지면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는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뭔가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뭔가 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져가지고요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기 과시욕 강하고 오만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화될 수 있었어요. 근데 3년.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도요 이런 일을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야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양식이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롭고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살 거냐? 너 조심해야 된다.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사명입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복이 재난이 됩니다. 복이 화가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화려하고 풍요로울 때 거침없이 살게 되면요 그거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보다 재물이 더 큰 시험이고요 병보다 건강이 더 큰 유혹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보다 평안함과 화려함이 더 큰 유혹, 더 큰 시험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시험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시험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 고난, 어려움 그거는요 풀기 쉬운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는 답이 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움과 건강과 화려함과 성공은 그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시험. 여러분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무서워해야 되고 여러분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요 어려울 때는 얕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버리니까 5년 차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긴 하나님을 버리니까 시삭이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자. 2절만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범죄하였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재난이고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대개는요 하나님을 떠나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안 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냥 뭐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금방 막 정신이 번쩍 들거나 아니면 다리가 접질려 버리거나 막 코가 깨지거나 이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은 그거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르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려서 범죄했는데 금방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르호밤의 경우에는요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은요 세계사를 읽어보면 쇼쉔크 1세라고 표기가 되고 이집트 역사에 보면 22왕조 예를 들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집트 역사에서 22왕조를 건국한 왕입니다. 시삭.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삭으로 나오지만 세계사에서는 쇼쉔크 1세로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예루살렘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는 그 승전 기록을 지금 룩소에 가면 있는 그 신전에 이걸 상형문자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1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유다의 견고한 성읍 르호보암이요 우리 금방 11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엄청난 요새 성읍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4절은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은 깨어있으며 여러분 많은 무기 견고한 성읍 그 요새에다가 양식과 물도 저장해 놓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요새, 인생의 방패 정말 우리가 피할 만한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밤을 가르치시는 거죠. 네가 비록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저렇게 많은 요새, 저렇게 많은 무기, 저렇게 많은 군대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깨우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유다 방백들이요 다 도망온 거예요. 피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남은 게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도망을 왔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겸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조금 구원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 다 빼앗아가고, 그랬더니 왕이 뭔가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스로 방패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왕 노릇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명예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자기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 때 우리 삶이 존귀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하면 거침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요 힘듭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요 기준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권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사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매임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보조를 맞추는 거죠. 주님과 보조를. 세상에 거침없이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어야 돼요. 주님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모든 죄인은 거침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는 것이 문화가 되면 사회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삶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 거지,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고마운 줄 알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아닌 줄 알아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세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절기잖아요.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좀 머물러 서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 제목 30가지. 30가지 너무 작은가요? 100가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100가지는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감사 제목 50가지, 오늘 감사 제목 50가지 적어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좋은 일은 감사한 건 줄 알고 슬프고 괴로운 일은 감사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좋은 일이냐 슬픈 일이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해가 비치면 우리 인생은 사막으로 변할 거야. 인생에는 매일매일 해만 비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이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에요. 계산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신을 자기가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기이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너무 편리한 삶을 자꾸 살라 그러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을 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사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강해지려고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까? 자기 삶을 그만큼 마음대로 자유롭게 통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막으시고 왜 이 일은 안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앉아서 묵상하는 거죠. 그게 겸비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 괴롭고 슬픈 일이라고 해서 다 재난이고 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삶을 다듬으시고 우리 삶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은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